제 195회 구조론 열린 방송 시작합니다. 예, 이번에는 이태원 발로 엄청나게 폭발했는데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여름이라서 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이 속도가 느려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겨울하고 똑같아. 전혀 뭐 이게 느려지는 그런 기미가 없어요. 그냥 접촉하면 100% 감염된다고 봐야 돼. 그래서 접촉을 안 하는 방법은 말을 안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컴퓨터를 쓰고 있어도 말만 안 하면 별로 이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근데 말을 하려면 100%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이 오염되면 제가 듣기로는 6분 만에 바이러스가 다 깔아낸다고 보는데 클럽 같은 데서는 계속 입으로 내뿜기 때문에 계속 공중에 뿌려서 그렇게 100명 넘게 감염된 게 아닌가. 직접 클럽에서 감염된 사람만 해도 한 70명. 거기서 이제 2차, 3차 이렇게 돼서 줄어드는 기미가 없어요. 줄어드는 기미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일단 여는 게 맞다. 저보다 학교보다 클럽이 감염될 확률이 10배로 높아요. 그렇죠. 옛날부터 클럽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은 통제할 수 있어요. 이거 마스크 써 이렇게 하면 돼. 감염된다 해도 한 3명이 감염되는 거라고. 근데 클럽에서는 100명 넘게 감염돼 버리니까 그 병원 같은 데 이 폐쇄된 공간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요양원 이런 데. 그래서 외국인이 출입하기 때문에 외국인 중에 무증상 외국인이 출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태원 클립은 옛날부터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선거 끝나고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냥 3월달에는 방학을 연기하면 되니까 비상사태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정한 데면 선포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도 그래서 클럽 같은 경우 교회 이런 걸 다 문 닫게 강제로 공무원이 가서 지키고 있는 정도로 강하게 조치를 하더라도 학교는 내려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 질문이 있는데 네. 계약을 하는 게 어떤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나요?
모든 학부모들이 고통에서 해방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제일 커.
그게 제일 큰 거죠. 전 국민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돌아버릴 정도예요. 한두 달은 참을 수 있는데 이게 계속된다면 미쳐버린다. 미국에서 벌써 총 들고 돌아다니잖아.
바주카포 들고 돌아.
그렇죠.
아 근데 저도 어디서 주워들은 건데 계약이 약간 사회적인 신호가 돼가지고 실제로 계약하면은 단순히 학생들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제 다 풀렸다라고
생각. 그건 이제 사람들이 나사가 빠진 거고 우리 국민의 수준을 보여줘야죠. 우리는 적어도 미국인하고 좀 다르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는 죽어도 학교는 열어야 된다. 교회라든가 이 클럽 같은 데는 절대로 닫아야 되고 룸살롱 같은 데 꼭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학교는 이 성지이기 때문에 성역이 특별하게 생각해야 돼. 다음 국지는 성소수자 비판은 신중하게. 왜냐면 내가 안 해도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 내가 나도 한마디 하려다 벌써 남들이 막 하고 있더라. 그래서 아, 나라도 좀 참아야지 이러고. 제가 봐서 성소수자들은 일반인하고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는 게 아닌가. 인구 통계를 딱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그중에 여성은 빼고 남자가 2,500만이고 그중에 20대가 250만이고 그중에 5%를 대충 추산해보니까 3명 중에 1명은 이태원을 가 있었던 것 같아요. 농담을 하는 얘기지만 성소수자한테 뭐 이래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은 의미가 없어요.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를 타격하면 되는 거야. 근데 게이들은 지도자가 없잖아. 홍누구지 홍석천인가?
홍석천.
그러니까 홍석천한테 너 지도자나 그러고 너 한마디 해 그러고 홍석천이 무슨 게이 지도자냐고. 게이 대통령인가 알잖아. 그래서 홍석천이가 뭐 한마디 했더라고요. 참네. 신천지 때는 홍석천이 막 잔소리 해드렸고 얘는 이번에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없이 한마디 했어. 근데 이런 걸 비판하기보다는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계속 비판하면 엄지로 숨어버려요. 그게 더 위험한 거고. 그런데 클럽은 물리적으로 봉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가 소수자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교양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해서 곧 화를 내버리면 그것은 교양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 아니라도 개의 비판할 사람이 많으니까 잠시 입을 닥치고 있자. 점잖은 척 하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네. 다음 곡지는 한결의 집요한 거짓말. 한결에는 진보가 승리하는 걸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사 안 되니까. 한결에뿐만 아니라 저도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
뭐 먹고 살아요?
진보가 짓고 나면 방문자 줄어들어. 그래서 조중동은 얘들은 그 조회수를 그 독자들에게 아부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진영에 대한 충성도 확실해요. 그래야 신문이 팔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보 쪽은 야당이 되면 여당을 비판하고 자기들이 여당이 되면 갑자기 막 불편해하면서 아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태도를 바꾼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집권하면 양쪽으로부터 모두 비판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런 걸 미리 알려야 돼요. 그래서 언론은 원래 공정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거고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이게 학력 대결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진보 쪽에 많이 투표했다 이런 본질적인 변화를 언론에서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서 30대 40대 여성이 대거 민주당 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도 사회가 선진국이 되면 이런 데 예민해져요. 옛날에는 먹고 사니점 뭐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이러고 이런 걸 소홀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여성들이 특히 30대 40대 여성들이 이런 걸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제 수준이 조금 그 정도 되었다. 그래서 친여성 정책을 해야 표가 나온다.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심학과장도 언급해놨지만 그 권노 주임이라고 맨날 심학과장을 괴롭혀요. 근데 제가 이것보다 이 양반 6년 먼저 입사했다고 주장하는데 제 친형님은 나이가 똑같은 사람이 8년 후배로 들어와. 중학교 졸업하고 교도 가야 되는데 같은 나이인데 8년 후배야.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막 어색해하는 거야. 친구 먹어야 되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세대 다 경험했어요. 싱글벙글 쇼의 강석 김혜영이라든가 강석도 고졸이고 그 누구야 김은국 그 양반도 고졸이고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왜, 김은국 왜 저러는가. 고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갈등은 굉장히 심한 거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피가 튀기는 거라고. 그런데 언론에서 절대로 이야기 안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한 것도 고졸이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고졸 밑에서 어떻게 지지를 받냐. 이런 걸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고.
도련님 근데 그런 거는 언론에서 말하기 좀 껄끄럽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근데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가 만화에나 나오는 거지 누군가 지식인이 이야기를 안 하면 공론화되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거죠. 에이 뭐 그거 뭐 별거 있나 생각하는데 80년대 초반에 전두환이 졸업정원제를 만들면서 이 갑자기 대졸자가 두 배로 폭증해서 전 국민이 다 대졸 세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보수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진보화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만 특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분석할 때 항상 서구의 방법론인 뭐 계급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안 맞아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양반이야. 전 국민이 양반 계급이야. 물어보라고 너 상놈이냐 그러면 아 우리 집에 족보가 있는데. 우리 집에도 족보가 있는데 가짜였어. 경주 김씨인 줄 알았는데 가짜 김씨였어요. 다음 윤미향과 이용수 할머니.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뻔히 알았어요. 그래서 시민단체에 공천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긴다는 걸 제가 옛날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천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구조론 회원 중에 한 분이 뭐 시민단체 뭐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욕해놨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 시민단체 우두머리한테 그 댓글 달면 어떡해. 시민단체 하고 있는 사람 그래도 댓글 달았어. 역시 시민단체 믿을 수 없어. 그러면 그 봉글 쓴 사람이 얼마나 화딱지 나겠냐고. 구조론 회원 중에 시민단체 활동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구조론도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야. 시민단체 면제해서 시민단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도 시민단체라고. 나도 급배치 하나 달라고.
시민단체.
질투나잖아. 나도 시민단체 하는데 왜 윤미향한테만 급배치 주냐고. 제가 봤을 때 이게 100% 이용수 할머니 질투예요. 그리고 그쪽이 이상한 세력이 붙었을 수도 있고 대구에서 하는 것도 이상하고 할머니가 아는 지식이 별로 없는데 좀 성노의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는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인류가 결정하는 건데 미국 대통령 부인이 그걸 성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성노에 마음에 안 들어 쪽팔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뭘 안다고. 제가 옛날 택시 타니까 택시 기사가 아 이거 창피한 과거사 이거 뒤져가지고 무슨 이득이냐 에 창피해 창피해 국가 망신이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 차원의 문제지 우리가 그 문제를 제기했다는 건 우리가 인류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과거사를 지금 논하는 게 미래사를 논하는 거라고. 과거에 어떻게 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미래에 일본을 이긴다는 게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더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이 스스로 더 강해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격차가 나와야 돼. 지금 팽팽하거든요. 격차가 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 위로 올라서는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박수쳐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서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권력의 문제라고. 지금까지는 미국이 중재를 해서 한국, 일본 더 싸우지 마라. 이렇게 트럼프는 그럴 생각 자체가 없어. 트럼프는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일본 싸우라 그러고 막 그냥 사도 무기나 팔아먹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안 하잖아. 시민단체에 공천하는 것은 원래 위험한 일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제가 볼 때 윤미향이 잘못한 게 거의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이런 일이 원래 위험한 거지 시민단체 중에 누가 한 사람 잘 된다 하면 100% 그 동료는 배가 아파요. 아, 내가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제가 하지. 그래서 옛날에 뭐 민주당이 네티즌 공천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제가 절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요. 100만 네티즌 다 배가 아파서 나도 네티즌인데 나는 국회의원 못 되고 네티즌 공천하면 누가 되겠어. 드루킹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드루킹 같은 인간이 자기 부활을 쫙 풀어가지고 인터넷에 떠들면 인기 투표한다고 치면 제일 그 투표 1위를 받는 사람이 드루킹이죠. 그러니까 제일 삐딱한 사람이 제일 많은 지지를 받는다고. 구조로는 회원이 3천 명 되는데 투표해줄지 알 수 없지.
질문이 있는데 네. 근데 그 여기 지금 시민단체 공천하고 비교를 해주신 게 네. 지역구 있는 비력 그 대표를 이제 좀 차이를 주셨는데 근데 지역구는 보호를 받지만 이제 그 시민단체는 보호를 못 받는다 이런 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비례대표들이 다 보호를 못 받아요.
근데 사실 비례대표 정도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단체라는 표현은 그 뒤에 세력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다 배 아파해.
근데
다 배 아파서 저 새끼 잘 되나 보자 하고 막.
아 근데 지역구는 배 안 아플까? 아,
지역구는 자기 지역 자존심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 감히 건드려. 어 자식들 우리 순창 국회의원을 건드려 이정현이라도 화를 낸다고.
아 그러니까 대결 구도가 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자기 지역에 대한 자존심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 건드리는 건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감히 우리 광주 국회의원 건드렸어? 어, 이 새끼들이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그럼 시민단체는 약간 그런 게 없다는.
없죠. 또 오히려 막.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개념이 없다니까. 그게 이 의식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지역구가 있으면 물론 서울 지역 사람 별 관심 없어. 근데 저 일단 뭐 경상도 어느 구석, 뭐 청도 이런 데나 전라도 어느 구석, 강원도 어느 구석 그런 지역 국회의원 건드리면 난리나. 항의 전화오고 막 가만히 안 있어. 지역의 자존심 이런 게 있어. 괜히 그래 괜히. 근데 서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지. 그래서 서울을 또 강남 사람들을 좀 마포 사람들 조금 그런 사람 있을 거야.
마포
정청래 건드리면 안 돼 그러고.
정청래.
이 국회의원은 지켜주는 사람이셔야 돼요. 반드시 세력이셔야 돼요. 근데 시민단체들은 다 분열돼 있고 제가 볼 때 전혀 그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비례대표들이 다 그 국회 안에서 별로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빨리 지역구를 얻어서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례대표는 뭐 직능 대표 어쩌고 하는 다 개소리고 단지 지역구로 갈 대기소에 대기소. 4년 안에 지역구 못 찾으면 이제 나가게 되는 거지. 그 사람은 이제 잘리는 거야.
돈님 그럼 짐 하나 더 있는데. 그럼 이런 비례대표 제도로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불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또 장점도 있죠. 일단 그 지역구로 가고 싶은 사람들을 그 지역 토박이 아닌 사람도 공천할 가능성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게 민주주의 원리하고 좀 안 맞아요. 지금은 특히 옛날에는 비례대표라는 것은 그냥 당 총재 몫이야. 아. 총재가 자기 부하 뽑는 거야. 아. 김종인도 그런 식으로 자기 사람 심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지금처럼 이 중앙당에서 간섭하는 걸 없애고 지구당에서 알아서 하게 돼. 100% 지구당에서 당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동네 사람 조폭을 뽑든 마당수를 뽑든 자기 동네 사람을 뽑아야 돼. 그러면 이제 지역 토호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할 수 없지. 그게 민주주의인데 어쩔 거야.
장기 지선으로 보자.
그렇죠. 이건 그 윤미향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얘기는 다 5년 전에 다 나왔던 얘기예요. 2015년에 다 나왔던 얘기로 뒤늦게 막 언론이 떠드는데 이 할머니를 1대1로 만나서 한 명씩 설득해서 해결하려고 박근혜가 그렇게 하다가 여론이 나빠져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다 나왔던 얘기를 지금 마치 새로운 이야기처럼 그러는데 그 당시에도 국민 여론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윤미향이나 할머니들이 어떻게 한 게 아니고 국민 여론이 그렇게 한 거라고. 다음은 중국화된 미국. 하여튼 제가 그 하버드의 무슨 철학 어쩌고 하는 책을 하나 읽어봤는데 다 읽어본 건 아니고 앞뒤로만 봤는데 하버드 철학 수업. 하버드에서 이런 걸 가르치는구나. 그러니까 존나 유치한 거야. 그 뭐 제임스 윌리엄 제임슨 가는 양반이 쓴 건데 심리학자라 그러는데 심리학자가 왜 철학을 강의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한심해요. 아 이건 실용주의는 철학이 아니야. 그냥 문제 해결 방법이야. 그러면서 철학 수업 시간에 실용주의를 가르치고 있으니 돌아버린 거지. 철학 아니면 가르치면 안 되지. 수학을 모르면 주먹구구를 하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 수학을 모르면 수학 공부를 해야지. 근데 사실은 이 철학이 총체적으로 망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게 2500년 동안 인류의 철학이라는 게 다 망했어. 뭐 명목론이 어떻고 실제론이 어떻고 합리론이 어떻고 경험론이 어떻고 뭐 유명론 누심론 이게 다 개소리예요. 그건 요만큼에 들어줄 가치도 없어. 제가 옛날에 철학책을 이만큼 사놨다가 다 읽지도 않고 버렸어요. 그리고 읽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첫 페이지부터 반론이 생각나는 거야. 한 페이지 딱 넘길 때마다 요건 이렇게 반론, 요건 이렇게 계속 반론하다 보니 책을 못 읽겠는 거야. 책을 첫 페이지만 읽고 계속 아, 그 반론을 연구하느라고 읽을 수가 없었어요. 내용이 너무 유치한 거야. 돌아버리겠어. 일부는 이제 내용 번역을 잘못해놨는지 이 문장 자체가 한국 문법에 안 맞아.
그런 책 많죠.
그러니까 이놈들은 번역도 할 줄 모르는 놈들인가 해서 이걸 주로 독일 관련 없는 철학이 그래. 좀 쉬운 철학은 개소리야. 니체 특히 개소리지. 그건 어린애 농담하듯이 유치철라는 얘기를 써놨어.
그래서 노자는 그 뭐냐 반격을 안 당하려고 첫 문장부터 그쵸. 그랬겠잖아요.
근데 노자는 내가 비판을 하긴 하지만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양반은 생각을 엄청 많이 한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 노자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 합작품이야.
여태까지 계속 까다가
아니 그 핵심이 끈질 내용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철학이라는 건 방향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지금 선택을 하는 거라고. 그 노자의 어떤 액기선 딱 해먹고 노자의 길을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제가 스승이나 제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자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럼 실용주의는 그냥 다 내가 이용해먹고 대학 교수가 실용주의를 강의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어릴 때 제가 충격을 받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인생은 요령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요령 같은 걸 왜 학교에서 얘기하냐고. 미친 거 아니야. 전 국민 요령을 배워버리면 나라가 망해. 요령은 자기만 딱 알고 있고 안 가르쳐주는 그게 요령이지. 남한테 절대 요령을 안 가르치고 나만 알고 있는 그게 요령이라고. 참 답이 없네 사람들. 그렇지. 군대에서 뭐 짱박히기 빠지기 요령 나만 알고 있어. 야 짱박혀 그러면 부대가 망하는 거라고. 자기만 짱박혀. 내가 보일러실에 항상 짱박혀 있을 테니까 찾으러 와. 그래서 이 방향 판단의 문제고 노자는 그래도 끈질 아이디어 굉장히 많은 심오한 사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방향이라고. 무당의 굿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위약 효과 이런 거 있어요. 그 미아리 점쟁이가 굉장히 철학을 잘하잖아. 그건 철학이 아니야. 그 중의학도 한의학 이런 거는 의학이라고 쳐주면 안 돼요. 그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한의사들이 뭐 어디가 습하고 뭐 어디가 무슨 열하고 뭐 용어를 쓰는데 그게 다 뜻이 없는 용어야. 그냥 이 약을 먹어보니 낫더라. 왜냐 먹어봤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 되는데 뭐 간이 습하고 뭐 어디가 허하고 뭐 무슨 기가 어떻게 하고 다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을 자기도 알잖아. 아니 그 거짓말을 뻔히 알면서 그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진지하게 하니까.
그렇죠. 거짓말을 진지하게 하니까 진짜 꼬집어지고 싶어 그냥.
표정 보고 나가는 거야.
아유. 솔직히 그냥 거짓말 양심적으로 야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해야지. 한의학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경험방에 먹어보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 이유 없어. 나머지는 다 개소리. 그 뭐 음양오행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한의학 책 쭉 써놨어. 그런데 그 얘기 언제 나왔냐고. 한의학에 음양오행이 들어간 것은 16세기 이후예요. 그 이전은 없었어. 옛날 본초강목 뭐 이런 거 보면 향약국어방 뭐 이런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나온 책에는 그냥 이 약이 이 병에 효과가 있더라. 그 외에 없어.
음양오행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음양은 되게 오래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그 사상의학은 나온 지 200년도 안 됐고 100년도 안 됐고 100% 거짓말이고 8상, 16상, 32상, 64상, 128상, 256상 다 나왔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고 이 음양오행이 한의학이 들어간 게 얼마 안 돼요. 최근에 나온 얘기. 왜냐하면 의학이 이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론 좀 없나 해서 음양설을 넣어보자 이렇게 한 거라고. 그래서 옛날 한의학 책에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다 가짜라는 거죠. 그리고 동의보감 읽어보라고. 직접 읽어봐. 그냥 어떻게 하면 딸 낳고 어떻게 하면 아들 낳고 뭐 어디 부적을 쓰고 뭐 어디 가서 부닥거리하고 이런 개소리 잔뜩 써놨어요. 대발 동의보감 요만큼의 가치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 아마존 부족민이 쓰는 약재 그게 가치가 있어. 정글에 온갖 수만 가지 약재가 있다고. 뭐 티벳 그 원주민들이 쓰는 약 이런 아프리카 오지에서 쓰는 뭐 키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약을 구하는 게 낫지 한약재 그 몇 가지 되냐고 없어. 우리나라에 나오는 약재 자체가 전 세계에서 나오는 민간 약재의 한 100분의 1도 안 될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예 약재도 없는데 무슨 그걸 치료를 한다고. 차라리 저 아프리카 오지를 뒤져가지고 아마존 정글을 뒤져가서 거기서 새로운 신약을 찾아내는 게 낫지. 이건 이 스마트폰이 보급되면 UFO 촬영이 급증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했는데 없어졌어. 최근에 뭐 UFO 촬영 하는데 그것도 드론이야.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이야기하자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보다 참말을 하는 게 더 재밌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거짓말할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중국화되고 있다. 중국은 중화사상에 빠져서 망한 거예요. 청나라 강희재가 쓴 글에 보면 서양 기술이 우수하다는 다 인정해놨어. 서양 독일식의 음악상자 완전히 뻑간에 해놓고도 우리 중국도 할 수 있어. 내가 중국 장인한테 시켰더니 똑같은 걸 복제해왔더라고. 서양 과학이 위대하긴 하지만 이 중용의 도가 없다. 지금 황제한테 필요한 것은 중용의 도지 지금 서양 장인의 그 요술 이런 걸로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고 굉장히 내 볼 때 맞는 말을 써놨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아. 왜냐하면 강인지혜가 지나고 서양 기술이 위력을 발휘한 것은 그로부터 다시 200년 후야. 그 당시에는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렇지만 200년 앞을 대비를 해야지. 그래서 명나라도 굉장히 실용주의적으로 했는데 시간 끌기 작전, 뭐 지연 전술 이런 걸로 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실용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수법이고 이거 한 번은 먹혀요. 이명박도 대통령은 됐잖아. 근데 이제 그 다음이 견적이 안 나오는 거지. 트럼프도 당선됐잖아 실용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엿된 거지. 그래서 실용주의는 한 번 먹히지만 두 번 먹히는 것은 아니다.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오만해진 이유는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았기 때문에요. 청나라 때 전 세계의 부의 반이 중국에 있었고 나머지 반 중에 다시 반은 인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하고 중국은 세계 부의 4분의 3을 갖고 있었다고. 인도가 어느 정도 부자냐면 최근에 인도 어떤 성에서 보물 창고가 발견됐는데 그 성에서 발견된 보물만 10조 원어치 막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막 쏟아지고 황금이 태산처럼 나오고 막. 그러니까 중국이 잘 살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오만해져 중화 사상에 빠져서 망했다. 미국도 지금 오만해졌다. 뭐 이런 얘기죠. 다음 곡지는 이것은 실제 상황이다. 또 뭔 소리 해놓은 거야. 대공황 시대 빵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선 미국인들. 그렇지. 그때처럼 이제 빵을 구하기 위해서 자동차로 줄을 섰어. 옛날에는 그냥 서서 줄을 섰는데. 그래서 양차 세계 대전이 왜 일어났는가? 딱 하나예요. 촌놈들이 흥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쟁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 거 없어요. 이 인간의 에너지라는 것은 한번 폭발하면 그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인간들이 난리를 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20세기 초반 1910년대의 그 사회적 기술로는 1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단이 없었다고 봐야 돼요. 일단 민중들이 막 들고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야. 귀족들이 야, 너희 무식한 민중놈들은 내 밑으로 줄 서 이렇게 딱 한다고 그럼 말을 안 듣잖아. 그럼 알았어 전쟁해 줄게. 전쟁을 하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그 러시아 짜르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혁명을 하려고 사회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근데 짜르가 전쟁하자 하니까 단번에 1500만 명이 군대 자원이 됐어. 근데 1500만 명한테 줄 군복하고 빵이 없어서 혁명이 나쁜 거야. 그 1500만 명을 끌어모은 그 자체가 엄청난 위험한 짓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시골 사람이 서울 오면 그 끝이야. 시골 사람 계속 시골에 있어야 돼. 근데 짜르가 미쳐가지고 독일하고 한번 해보자 하고 우리는 1500만 나 내가 한번 깃발 꽂아온 1500만이 오는 거야 하고 신나서 야 그러다가 막 망해버렸죠. 그러니까 민중의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거죠. 짜르가 나한테 충성해 그러면 그래 충성할게 그러고 막 미친듯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 더 무서워 제발 좀 집에서 오지 마. 충성 그만해 제발 충성하지 말라고 난리야 난리.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흥분한 게 기관총, 비행기, 자동차, 대포 이런 것을 보고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임진왜란한테 조선에 침략한 것은 무슨 조총의 성능을 보고 다 돌아버렸어. 이거면 세계 정복도 가능한데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좋은 무기를 갖고 일본 섬에 처박기셔야 되지? 인도까지 쳐들어가자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토요토미가 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일을 저지른 거죠. 끌려간 거야. 김무성도 탄핵에 왜 찬성했어? 사람들이 다 탄핵 하니까 얼떨결에 탄핵해 버린 거야. 그 정도로 그 김무성이 고백했잖아요. 그 당시 미통당 의원들 중에 탄핵 반대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조원진 나는 반대했는데 그러고. 그러니까 민중의 그 에너지라는 것은 지도자도 감당을 못해요. 일단 호남 지역 국회의원인데 호남 지역 사람들이 다 이번에 안철수 밑으로 간다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가는 사람은 이낙연 정도 되는 사람이고 대부분 그 흐름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2차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그 에너지가 있고 그 통제할 사회적 기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2차 대전에 대한 반성으로 탈근대 사상이 유행을 해서 그때부터 모든 걸 안티를 하기 시작해서 안티 철학, 안티 문화, 안티 지성 다 반대로 해버린 거예요. 반지성, 반철학, 반문화 뭐든지 다 반대로 하자. 이게 뭐냐면 이 사회가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다면 에너지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밑으로 갈수록 점점 띨빵해져.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변이 넓어지는 거예요. 일단 옛날 음악은 고전주의에서 막 뭔가 대입법이 어쩌고 뭐 존나 복잡해. 그 제재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 흑인들이 악보를 못 써요. 그냥 이렇게 막 연주하면 옆에서 누군가 막 적고 있어.
즉흥 연주 뭐 이런 게 그걸 못 써서.
그러니까 랩을 왜 하냐면 악보를 못 쓰기 때문에 그냥 녹음해. 바로 녹음 바로. 악보 없어. 바로 녹음해서 녹음기 돌려놓고 그걸 나중에 악보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이 악보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랩하고 제재가 나온 거라고. 솔직하게 그렇다고. 제가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유명 흑인 재즈 스타들이 대부분 악보를 볼 줄 모르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 나왔지?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에너지, 민중의 에너지 이야기.
그렇죠. 민중의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점점 발달시켜가는 것이 진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은 그 국민의 50%가 책을 못 읽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저 할배들 보면 글자는 읽는데 책을 못 읽어. 그 왜 미통당을 짓겠냐고. 책을 못 읽어. 글자는 읽을 수 있어. 그래서 유튜브를 보잖아. 어차피 구조론 연구소 이런 데 안 와. 못 읽어 읽는 거. 읽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때 구조론 연구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상위 10% 안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제가 추론 이런 말씀은 추론이 뭐지? 이거 아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 시간 좀 남았습니까?
네, 지금 30분 했습니다.
예. 다음은 실험과 경험의 위험. 이것도 제가 꾸준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 실험과 경험의 위험인데, 이런 제목이 글이 없는데 어디 써놨죠? 아. 실용주의는 제가 좀 읽어봤는데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취하는 게 실용주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한테 이득되는 행동을 하는 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럼 자기라는 게 뭐냐? 자기 감정이 자기. 제가 어릴 때 궁금했던 게 왜 30대, 40대, 50대의 나를 위해서 10대의 내가 희생해야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신나게 놀고 어른 되면 죽어야지 뭘. 지금 개고생해서 공부해서 어른 돼서 늙었는데 정성처럼 어떻게 살아 늙었으면 죽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정성처럼 놀고 개처럼 죽는 거지 뭘. 개처럼 일하다가 정성처럼 살기는 뭘, 다 죽어야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의 나를 위해서 현재의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걸 납득할 수 없어요. 옛날 미국에 어떤 소년이 이제 옛날 냉장고 뒤에 우라늄이 묻어 있었는데 그걸 끌고 모아서 핵분열을 만들었어. 자기 집 자동차 트렁크에서.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어른이 와서 너 인마 미쳤냐, 너 수명 단축되는 거 모르냐 이러니까 에 그래봤자 내 앞으로 100살까지 사는데 거기서 5년 까봤자 95살인데 뭘 걱정이야. 계산이 굉장히 맞아.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한 70살이면 죽었다고.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100살까지 사는데 거기서 5년 빼먹어봤자 뭐 에 별거 없어.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아무 생각이 없다고. 젊은 애들은 10억 줄 테니까 네 인생 한 노후에 한 10년 가자 그럼 찬성. 당장 10억이 낫지. 20년 뺀다 해도 찬성할 거야. 그 좀 뛰는 애는 40년 빼가 그러고.
저 한 5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라는 게 뭐냐, 나의 감각이냐, 나의 감정이냐, 나의 가족이냐, 나의 국가냐, 나의 세계냐, 여기에 대해서 나라는 건 없어요. 이건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야. 그 나라는 것은 내가 감정이입을 해서 내 가족도 나라고 하면 나고, 자기 가족을 왼수로 아는 놈들은 가족도 남이죠. 이건 1초 만에 변하는 거라고. 어제까지는 막 마누라하고 죽고 산다 이러다 오늘 갑자기 왼수돼가지고 이혼 도장 찍자 이러고 막 견적이 안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나라는 것 자체가 일정하지 않은데 무슨 자기한테 이롭기는 뭘 이루와. 내가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로운 건지 개고생하면서 명성을 떨치는 게 이로운 건지 이거는 누구도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자식을 대학 보내서 명문대 가는 게 이익이냐, 아니면 그 부동산을 계속 갖고 있어서 땅값 폭등해서 부자가 되는 게 이익이냐, 이 계산해 보면 견적이 안 나와요. 여러분은 그 중에 어느 쪽을 택할 것 같아요? 땅값이 10배로 오른다는 걸 알고 있다고 치고, 그러면 땅을 팔아서 대학 보낼 것이냐, 땅을 안 팔고 부자가 될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구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명문대를 가는 게 나아요. 땅 팔아서. 명문대는 친구도 명문대이기 때문에 그 세력으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
그게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아니, 돈을 벌 필요가 없는 거지. 돈을 왜 벌어? 돈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고, 그 환상이야.
여기 부동산 이거 써놓은 거 보면 돈 벌어.
아니, 그래봤자 마누라는 다 뺏겨. 그래봤자 자기 자식 90% 가져가. 어차피 내 거 안 내 부동산 돼. 부자들 봤는데 다 자린고비처럼 쫄쫄 굶으면서 라면 먹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아, 내 재산이 50억인데 그러고 경로당에가 자랑하고 있는데 어차피 돈은 마누라가 다 쓰고 자식이 다 쓰는 거야. 저 태촌에 그 뭐야 맥이 면탕집도 보니까 부인이 몇십억을 벌었는데 다 남편이 다 올라 까먹었어. 자식이 또 올라 까먹고. 그 마누라는 계속 돈을 벌고 남편은 미친 듯이 돈을 까먹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그런 구조가 되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부, 부동산으로 벌어봤자 그 다 남한테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명문대를 가서 자기 친구도 명문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자기한테 이익이고 상승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야기를 나라는 게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아무리 돈이 벌어봤자 그 돈이 이익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 내한테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 돈 벌면 뭔가 짜릿할 것 같지 막상 돈 벌면 똑같아. 어차피 라면 끓여 먹고 있어. 우리 회사에 돈 벌는 사람 한 명 있는데 뭐 하고 있냐 보니까 조명을 피해 다니더라고. 전기 아끼려고 자동으로 조명이 들어오거든. 센서가 딱 봐서 사람이 딱 들어오면 자동으로 조명이 팍팍팍 켜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숨어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돈 벌어도 비참하게 사는 거 똑같아. 조명을 피해 다니고 막.
나도 그렇게는 안 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은 똑같기 때문에 차라리 그 지적인 상승을 추구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실용주의자란 100% 돈을 택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이명박 사고라고. 지금 잠시 대통령 되려다가 기록 깜빵 갔잖아. 그게 실용적인 사고야.
아니 왜 그래도 한번 해먹었잖아.
그렇죠. 그 부분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이 긴 호흡으로 보는 실용주의를 긴 호흡으로 보면 그게 합리주의예요. 그러니까 실용주의자도 내가 이렇게 딱 따지면 아 그거는 단편적인 실용주의고 긴 호흡의 실용주의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합리주의라고. 그래서 경험주의도 경험을 엄격하게 검증하면 그게 합리주의예요. 그럼 보통 경험주의란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험을 검증 안 해. 그런데 경험을 검증 안 하면 사람들 두 명 중 한 명은 다 귀신 봤다 그러고 미아리 점쟁이 가보면 다 용하다 그러고.
근데 경험을 어떻게 검증하죠?
그러니까
검증한다는 게 무슨 의미야?
자기 그룹 안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그거 아니다 뭐 아닌 거야. 내가 그걸 경험했어. 근데 제일 똑똑한 사람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근데 경험주의자들은 내가 경험했는데 확신을 가져버린 거야. 특히 김어준이 음모론 두 번 맞췄다 세 번 무조건 맞다고 확신해 버려요. 대부분 인간이 그래요. 자기 어떤 경험을 두 번 하면 100% 확신을 가져버려요. 근데 공부를 한 사람은 선배가 아마 그거 아니야 인마 그러면 음매기죽하고 찌그러진다고.
남의 말을 듣는 것도
그렇죠. 그게 교육이야. 근데 교육을 안 받으면 내 말이 맞지 이러고 대부분 자수성가한 부자들 졸부들이 절대 말 안 들어요. 그게 이제 자기 경험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삐뚤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한테 뭔가 배울 생각이 없어. 그 자체가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나 뭐 이런 걸 존중하면 중의학이나 뭐 이런 걸 하게 되고 부탁거리 하게 되고 아프리카 대통령들 중에 굉장히 많은 대통령들이 코로나19 그건 존재하지는 환상이야 그러고 아프리카의 주술로 퇴치해야 돼 그러고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봐도 신문 기사를 여러 명이 그러고 있어.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잔뜩 있으면 넘어간다고. 트럼프도 이상한 약에 홀려가지고 막 지금 아베도 아비간에 홀려서 지금 그러고 있고 트럼프도 무슨 뭐더라 그 홀려서 예. 클로로퀸인가 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경험주의, 실용주의 부작용 이게 존두이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